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바느질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파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세상의 관점에서 도르가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르가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바느질이었는데 누가 그것을 뛰어난 재주로 하겠습니까? 산업혁명 이전, 그것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 바느질은 여성이라면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미리암처럼 여선지자도 아니었고 드보라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여성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르가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도르가는 요파에 살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파에는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촌이 대개 그렇듯이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갔다가 궂은 날씨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으면 모든 수입원이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9절 바로 뒤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르가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처럼 보이는 바느질로 당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과부에게 도움을 준 여제자였습니다. 이런 도르가가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과부들을 위해 만든 옷을 그에게 보여주며 울었습니다. 이야기는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르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바늘과 실이 제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무엇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겠습니까?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13장 이제 제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인간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다 하여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뜻도 없이 그저 울려대는 징이나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다 알고 온갖 지식을 다 갖추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졌다 하여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제물로 바쳐 불사르게 한다 하여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언제나 믿어주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끈질기게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그치고 방언도 있다가 잠잠해지고 지식도 있다가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게 알고 불완전하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짓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 비친 희미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시듯 나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2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 아들 나손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7만 4,600명이다. 유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만 4,400명이다. 유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만 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8만 6,400명이다. 행군할 때마다 유다 진영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남쪽에 진을 칠 부대는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우르 아들 엘리술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만 6,500명이다. 루벤 자손 한쪽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수는 5만 9,300명이다. 루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갓지파가 진을 친다.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이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수는 모두 다하여 4만 5,650명이다. 루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수는 모두 더하여 15만 1,45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루벤 진영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다음에는 회막이 레이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의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서쪽에 진을 칠 부대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수는 4만 5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 한쪽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수르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수는 3만 2,2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수는 3만 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수는 모두 더하여 10만 8,1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북쪽에 진을 칠 부대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수는 6만 2,700명이다. 단 자손의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라는 아들 바기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수는 4만 1,500명이다. 단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옛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수는 5만 3,400명이다. 단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수는 모두 더하여 15만 7,6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단 진영이 그들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집안별로 병적부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이다. 모든 진영 각 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더하여 60만 3,550명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 치고 행군도 하였다.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이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도 함께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죄인들의 반응과 진정한 회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그림을 보듯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사악한 세상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진리를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메시아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언제나 방해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자주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인 레위는 당시 세관에 앉아서 동족을 착취하고 자신의 민족들의 혈세를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뒷주머니를 차고 앉아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동포들로부터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이러한 삶에 더 이상 매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어느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도의 사랑의 초청에 응하여 마침내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또 이러한 레위의 삶의 변화는 주변에 같은 천대를 받고 죄인 취급을 당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의 삶의 변화가 순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믿음의 진전으로 나중에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귀중한 일꾼으로 주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증거하고 주님의 행적을 책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남는 것을 상고하면서 오늘 같은 은혜 속으로 불림받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이고요. 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의식지 못하는 지옥의 자식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선언 뒤에는 은혜의 음성이 들립니다. 당연히 죄의 값인 사망의 선언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27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으로 레위 같은 회개로 사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가지게 됩니다. 그의 과거의 삶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에 충분한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동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할 만큼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필요로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보혈이 효력이 미치지 못할 만큼의 죄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답변으로 말씀하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32절에 하신 것처럼 언제나 주님은 죄 중에 있는 영혼을 긍휼과 은혜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레위는 기도하거나 삶을 고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이 레위에게서 봅니다.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27절 하반절인데 그는 과거에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먹고 쓰기 위해서 가졌던 직업, 사람들이야 조롱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안락할 수 있었던 위안도, 이제는 주님의 부름 앞에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음성만이 그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것들은 몰라도 대부분 예수도의 부르심에 지체치 않는 것들만은 분명히 모범이 됩니다. 때로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마태복음 4장 20절이고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죠.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죠.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학식과 지식이 있어 존경받고 자기 위치가 확고한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어려웠을 겁니다. 이것 재보고 저것 헤아려보고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단순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레위는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뒤에는 아직도 확실한 재산 증식의 방법인 세리라는 직업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레위는 좋건 굳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과거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와의 믿음 생활이 조금 소홀해지면 다시 과거의 것을 찾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죠. 레위는 죄 가운데서 이제는 일어섰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죄의 터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올때 과거의 자리는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해 줄 토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할 자리입니다. 탕자의 모습에서 역시 같은 모습을 봅니다.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들과 같이 풍족히 먹겠다고 그 자리를 일어서는 것과 같은 거지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죄에 있는 사람을 잡아일으키시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일어날 때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레위는 분명히 과거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29절 말씀 중심으로 레위 같은 감격을 갖는가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삭개오와 일반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이죠. 구약의 엘리사도 자신의 농사일을 정리하고 주님을 위해 엘리야를 따라 나설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열왕기상 19장 21절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잔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교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사실 잔치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가 동반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순간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술과 고기와 떡으로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술로 채워지는 만족입니다. 바울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즐거우나 괴로우나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잔치가 있습니까? 예수도의 희생의 열매는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죄에 찌들고 마귀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여 괴로워하며 앞에 닥쳐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그렇죠. 죽기를 두려워 평생의 종로를 탄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피로 씻어 천국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시는 주님은 또 우리로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시며 그래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지 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0절 말씀 중심으로 사탄의 참소는 끝나지 않습니다. 속담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도 마귀는 여전히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감격과 영광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는 직접 대항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생트집을 잡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마귀의 간교한 교란은 언제 어디서나 끊이지 않습니다. 또 그의 기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감사해하고 겸손해하는 자들과 함께하시고 마귀 사탄은 항상 자신만을 의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마귀의 방해 공작도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에 못 미칠지라도 대단히 강하게 방해하는 것을 들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구원사역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기도입니다. 31절에서 32절이죠.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귀중한 예수님의 기도의 비유를 듣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하나님법을 잘 지키며 삶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렸지만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고 결국 세리만이 응답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는 말씀은 그래서 귀중한 겁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한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학생은 자기 쓸 것까지 아끼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제가 드리는 연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고국의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방학을 맞아 그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려고 어제 한 달 일정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 형제의 신실함을 보고 교회에서 이번에 항공료 일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형제를 볼 때면 연보교회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과부가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교회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 연보교회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돈 쓸 일이 많았겠지만 이 가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연보교에 넣었습니다. 과부가 바친 돈은 두 렙돈입니다. 돈의 가치로 볼 때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부자가 돈을 많이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의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틀림없이 부자가 넣은 돈의 액수는 과부 연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많은 재산에 비하면 그가 넣은 돈은 아주 적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바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돈을 하늘나라에 미리 보낼 수는 있다. 무엇이 가난한 가부에게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을 강권하고 감동하게 만든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 가부처럼 자신의 것을 기쁘게 바칠 것입니다. 두 랩돈을 바친 과부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줄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사랑으로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